안나무들을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안나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원 씨.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의미를 너무 많이 함께 오신 분, 이혜영 씨.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말씀 읽었는데 잘 모르는 스토리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스토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여자랑 얘기를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전에요. 그냥 앞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지금 벌써 더워서 피곤한 분위기고 이쪽으로 갔다 오시면 굉장히 겁을 먹는다. 이쪽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제자들과 가셨는데, 원래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먼저 가셨어요.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Jacob's well was there. So Jesus, wearied as he was from his journey, was sitting beside the well. 자, 예수님이 보면 피곤하여 라는 바로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피곤했을까요? Why was he tired? Even though he was God. 예수님이 왜 피곤했을까요? 자, 얘기해.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피곤했을까요? 그렇죠? 예. 네. 사람의 몸으로 왔습니다.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죠? 신학자들이 막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창 걸음이 유대에서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걸어가시면 며칠을 가셨을 것 같아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면 그랬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우물 곁에 그냥 주저앉으시면, 털썩 앉으시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잘 기억하기 바라요. 예수님이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오랫동안 금식을 하시면 배가 고프다 무너질까요? 두 번째 코너는 컴플리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졸이신지라 he was hungry. Fasting 40 days. 자, 그런데 오늘 피곤해서 앉아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자, 그거는 오늘 뺐습니다. 뒤에 가면, 근데 제자들은 어디 갔냐 하면요, 먹을 것 사러 갔어요. 슈퍼마켓 같은 데 찾아갔는데 한참 다가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자랑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드세요 그러거든요. 음식을 드시라고 그랬더니 30제로 맛비어 잡수 선생님 드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까요? 자, 오늘 목사님이 질문은,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food that we need to take in. 첫 번째는 뭘까요? 제일 쉬운 거. Water. 물만 먹고 살아요?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 눈빛 비고 왔다가 물만 먹고 살아요? 또 뭐 필요해요? 물 말고. 네? 토끼? 토끼고기 아닌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아침에 뭐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죠? 그렇죠? 첫 번째로 필요한 food은 뭐예요? 우리 음식이죠.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음식. 예, food예요. Food for our body.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There is another kind of food. the Old Testament, God told them, and then Jesus quoted the same verse in the New Testament. 자,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또 뭐가 필요하다겠죠? 하나님의 원어문 맞았어요. 그쵸?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4장 3절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Every word comes from the mouth of God. 그래서 첫 번째 양식은 physical food. 두 번째 거는 말씀은 spiritual food. 두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음식으로 바꾸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밥심으로 사는 분들 많죠. 그렇게 가끔 듣는데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밥도 잘 먹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러나 말씀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밥을 한 끼만 이렇게 말라고
하세요. 밥은 다 먹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 세 끼는 달라고 또 하라고 하셨죠? 밥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돼요. 너무 조금 먹는 것도 안 돼요.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먹어도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조금 먹어도 살고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항상 읽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음식, physical food, spiritual food. 근데 예수님이 오늘 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는 I have a food that you do not know.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린이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차지, 어른들도 이건 뭔지 모르고요. 근데, 그래서 세 가지 땅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physical food, 밥이 필요하고, 어떤 밥만 먹어요. 빵만 먹어요. 빵 한 거나. 고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iritual fo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35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to finish his work.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양식은 his mission to be accomplished.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잘 하고 잘 끝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건 아직 여러분이 너무 어려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숙제를 줄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calling이라고, 부르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calling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하는데, 어떤 job이나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그걸 mission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다. His food is to finish his mission. 여러분이 mission을 생각하기 전에 calling이 뭔가를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고, 어떤 일을 주셔서 뭘 하게 하셨을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대통령께서 뭐 할 거예요? 뭐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고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하게 하실지 한번 여러분이 어린 것 같지만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보통 어릴 때 물어보면 뭐 대통령이요, 대장이요, 우리 남자들은 요즘 뭐 하고 있어요? 운동선수 이런 거 나오겠죠? 자, 뭐 아이돌도 나오고 방탄소년단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면 if you find out why God has made me, why God is what for what God is going to call me, then you figure out what mission we're going to take.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또 나를 어떻게 쓰실 건가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돼지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third kind of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조금 어려운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양식, 영적인 양식만 생각하고 마지막 양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거나 따분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 여러분 질문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만드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 근데 대부분 그거는 여러분의 디자이어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나 소원을 주셔서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세요. 자,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아,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미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의 육신의 양식과 또 영적인 양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미션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 양식을 잘 이해하고 기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 바랍니다. 자, 부모님들 집에 가셔서 저녁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목사님이 세 가지 음식이 뭐라고 했지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님 벌써 까먹기 때문에 안 물어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낼까요? 기억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는 안식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쉬는 것은 우리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고, 우리는 쉼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쉼, rest에서 양식, 다른 단어를 쓰겠습니다. input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틀란타에서 열린 PCA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엔 좀 특별히 더 바빴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좀 바쁜 일정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려갈 때는 11시간, 그때는 13시간 운전을 하면서, 쉬는 시간 빼고요. 주행 시간만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끝나면 피곤하시죠?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예배, 두 번의 예배, 참, 두 번이 아니라, 네 번의 예배. 전체는 전부 하면 여섯 번이네요. 예배들과 또 교제, 또 회의도 있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치열한 논쟁도 많이 했지만,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또 도전과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회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게 피곤하긴 하지만, 참, 예배와 세미나와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참 1년에 한 번 가는 총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죠. 오늘 아침에 안 피곤한 줄 벌떡 일어났는데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해지더라고요. 역시 피곤하구나.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젊으니까. 그런데 네, 모세에 대한 아직 반동도밖에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피곤하기 피곤하죠. 계속해서 운전하고 또 일주일간의 여정은 사실 육신적으로 쉴 시간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스톤 마운틴에 올라가서 상당히 힘들었죠. 근데 오래간만에 등산을 하고 내려오니까 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한 총회 일정이었는데 갔다 오면 또 힘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을 완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하고 여러가지 말씀도 가르치고 대부분 젊은 분들이 그런 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면 더 맥이 빠지고 일을 하면 더 힘이 난다는 대답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십니다. 아마 우리 유정희 장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은퇴하셨으면 계속 교회 오셔서 계속 계단 고치시고 또 계속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또 아시아로 한 1년에 한 번씩 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아마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장로님에게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쉬는 것만이 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인풋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앞부분을 저희들이 중간 부분을 스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린이들과 잠깐 대화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하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사명을 위해 사마리아로 가셔서 제자들을 도민사우라고 보내고 나서 거기에 물길로 온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올지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여인이 결국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동네로 가서 전도하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마치실 쯤 돼서 제자들이 점심을 싸들고 왔습니다. 왔는데 27절에 보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르는 여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죠. 한국 남녀 7세 교동서보다 더 엄한 규정,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남자도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거죠. 요즘 페미니즘의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율법적인 눈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여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물동이를 물들어 왔다가 물동이 놔두고 동네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31절에 보시면 이제 라비여 잡수소서 점심을 사왔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하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지라. 자, 제자들이 뭐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누가 도시락을 갖다 드렸나. 바로 33절에 나오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음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교회 봉사를 하면 여러분 힘이 나나요? 힘이 나나요? 주일날 와서 너무 뭘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지쳐서 오후에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민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폴링을 따르지 않는 봉사가 되면 사실 지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풋이 없는 아웃풋이 되면 지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세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양식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우리의 영원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에는 떡으로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떡, not only bread, not by bread alone이니까 not only by bread 그런 뜻이죠. But also by the word of God 그렇게 됩니다. 떡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밥, 떡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중요성을 인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러한 양식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만나가 뭡니까? What is this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게 뭐냐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죠. 오늘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먹었던 월인스데스가 만나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고 있다. 그러니까 만나뿐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뿐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떡의 중요성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주님 주기도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은 사실 꼭 먹는 것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를, 필요한 것들을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구해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동시에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함을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양만 드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놓고 두 배를 먹는 것은 기도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런 농담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가 큽니다. 위대하신 분들은 두 배로 드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위가 작아서 많이 먹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먹을 만큼만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저러고 봤다. 왜 해놨는데 안 먹느냐 자꾸 그러는데 위가 작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계속 떠이떠이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냥 계속 먹는 것. 이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번 총회에 가서도 한인들 모여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서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낭비하는 건 좀 그렇다. 내년에 우리가 동부노예가 주관을 하는데 너무 적게 하면 아마 그분들이 컴플레인 많이 할 것 같아요. 작년에 막 불고기가 반이나 남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금 주냐 또 이러면 또 저희 입장이 곤란하게 되긴 하겠지만 십자가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그만 먹고 배가 불러서 예배 시간에 좋은 일이 없어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딴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라는 기도, 이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도 필요한 만큼만 적당한 만큼만 취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음식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살면서 세븐 베드룸 하우스를 산다.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등치는 조그만 데죠. 작은 사람이 엄청나게 큰 SUV를 몰고 다닌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실. 죄송한데 이런 유튜브 찾으시면 그거 나옵니다. 큰 SUV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등치가 작다. 뭐 이런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걸 보고 한참 웃었는데 CNN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맞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 때문에 큰 차, 좋은 차를 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차를 타세요. 이상한 차 사갖고 사고라면 다 부서지는 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운명이 위험한 차 이런 건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안전하고 좋은 차를 타시는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사치한 것인가? 니드와 원트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것은 영어로 하면 not only but also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하면 경건하다.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금식을 전혀 안 해도 얼마든지 경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금식을 하시고 여기서 저도 가끔 속이 안 좋으면 한 끼 두 끼 금식을 해봅니다. 금식은 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건강도 유지가 되고 때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나 예, 금식을 남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은 육신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동시에 설명해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용한 신명기 8장 말씀처럼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떡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 우리 우선순위가 떡이 되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처음 전쟁할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좀 태워라. 아까 한 걸 왜 태우라고 하셨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태우라. 그 태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사실 헌신하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 burnt offering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의 학업이나 커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의지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고 우리 삶 자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까? 그의 시작은 다윗 이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백성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이 숨어버렸어요. 사울이 숨어버렸습니다. 그걸 사무엘이 찾아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께 부임을 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따르고 자신의 명예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임을 받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많이 읽어야 된다 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 개념이 이제 세 번째 양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잠깐만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두 가지 의미로 신약에서 전개가 되는 둘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후에 그런 논쟁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으려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는 광야에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지만 이 만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은 그러한 만나가 상징하는 신령한 떡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령한 만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영원히 줄이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적인 질문인데요. 만나를 먹은 자는 계속 줄여서 계속 또 매일매일 찾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너희가 너희로 결코 줄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는 8장 35절에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에 가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만나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 만나. 그대로 끝까지 그 만나의 정체를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이 바로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여러분 8장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떡이 무엇이냐? 그것은 만나였는데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소개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 만나가 상징했던, 예표했던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이라는 개념이 4장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서 인용했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요. 34절로 가면 그 알지 못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The food,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the one who sent me and to accomplish the work. 미션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음식보다는, 점심 먹는 것보다는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는데요. 잘못 해석하면 음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후에 아마 잡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음식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미션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프지만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자. 저에서는 그런 분도 갈 텐데 우리는 보통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룹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다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잘 기억을 해가지고 일단 먹고 보자 안쪽으로 가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금식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배가 고프더라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왔을 때 그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스킵하거나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거 다 챙기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밥도 먹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전도만 하러 다녀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 때에는 내 일이 아무리 급해도 저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에는 그 일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추수 사역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구나. 너희들도 이제부터는 먹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용할 양식을 챙기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제 너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추수하는 것이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공학을 하는 분들이 많고 컴퓨터를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쪽 전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인풋과 아웃풋. 그렇죠? 지금은 입력, 출력 이런 의미로 쓰는데요. 원래는 인풋과 아웃풋은 투입과 생산이라는 의미로 제조업에서 쓰던 단어입니다. 원재료를 집어넣으면 제품이 나온다. 그렇죠? 집어넣는 걸 인풋이고 나오는 게 아웃풋이니까 컴퓨터도 막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엉뚱하게 나온다. 그래서 많이 썼던 말,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하는 그런 표현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넣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자, 영적으로도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인풋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였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인풋이라고 좀 좁게 정의를 한다면 먹기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먹습니까? 그냥 먹고 그냥 누워 있다가 점심 때 되면 또 먹고 또 누워 있다가 저녁 때 또 먹고 또 눕고 이러면 먹는 의미가 있을까요? 운동을 안 하면 배도 안 고프죠. 먹는 이유가 뭐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당황할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기만 하고 아웃풋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하루 세끼 잘 챙겨 먹는데요. 거기에 부수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묘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는 기초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학업이 되든 다른 직업이 되든 어떤 일이 되든 또 운동을 하든 것이든 어떠한 종류의 아웃풋이 필요하더라도 우리에게 인풋이 필요합니다. 먹는 이유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죠. 아웃풋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인풋이 필요 없다는 재밌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자 영적인 인풋이 있어야 영적인 아웃풋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아웃풋을 잘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인풋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나 미션이 아웃풋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웃풋이자 또 다른 인풋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런 일들이 나에게 더 큰 에너지가 되어서 재충전이 된다는 것이죠.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한 후에도 계속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웃풋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인풋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좋은 의미의 보메랑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만 취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일 리디모 교회에서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교회인들을 컨슈머라고 비판하는 회사예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예배드리고 뭐 주일학교 애들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만 받아가는 교인들을 컨슈머라고 했는데요. 조금 저는 잔인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현대교회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미안해서라도 조금 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 회중이고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재직들 이렇게 이제 디파인을 하는 그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너무 세상적인 어프로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정의한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70-80%의 크리스천들이 소비자 역할만 하고 더 이상 교회 컨트리뷰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리디머에서 말하는 컨슈머는요, 굉장히 냉정한 평가예요. 헌금도 받지 않고 교회에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십일조나 헌금을 하는 교인들을 그들을 컨슈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회중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눈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서 은혜만 받고 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는 아웃풋이 없는 교인들은 그것이 은혜로 남지 않습니다. 없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인풋이 나에게 건강이 되고 나에게 중요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필요한 영적인 활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좁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명과 거기에 따른 사명을 알아서 제가 소명과 사명을 나누는 이유는요. 소명은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사명은 우리의 나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태스크죠. 미션은 홀링은 근본적인 원리 파운데이션을 말씀해서 조금 제가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소명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소명이 아니죠. 사명은 우리의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풋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웃풋이 다시 영적인 인풋으로 되돌아오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을 찾으셨나요?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나의 콜링이 무엇인가? 찾으셨나요? 하셔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쉬운 소명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하는데 제일 쉬운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을 보고 미소 짓고 인사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건강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두 번째 양식이라고 했다면 세 번째 양식은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은 말씀대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섬겨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삽니다. 두 번째 양식은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려주죠. 이게 세 번째 양식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양식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세 번째 양식은 남을 살리는 양식 혹은 남을 살리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양식은 남을 살리지만 그것이 또다시 나를 건강하게 한다 라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입니다. 그렇죠? 손해보지 않는 이익보는 장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이익보는 남는 장사입니다. 영혼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힘드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심지어 우울증까지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과연 그들이 다른 영혼들을 섬긴다는 생각을 해보았을까? 최소한 자식들만 생각해도 목숨은 못 걸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 된다.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 이것은 자살을 여섯 번 시도해보던 어떤 간호사의 충고였습니다. 목회자들 향한. 자살을 해본 경험이 없는 자는 자살한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을 들은 후에는 뉴저지 어느 교회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 목사님과 대리들에게 했다 그래서 노예 와서 전해주시는 것을 참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만을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까지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적인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건강해졌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을 섬겨야 되고 그러한 섬김이 또 나에게 더 큰 인풋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섬기는 사역, 더 나아가서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추수하는 사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저희가 돌아오는 길에 노아의 방주를 방문했습니다. 켄터키의 윌리엄스타운이라는 곳에 시스네트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요. 꼭 가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좀 정신이 들면 페이스북에서 올리려고 했는데 노아의 방주를 원형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 영화를 두 편 짧은 영화를 두 편 보여주더라고요. 5분짜리인데요. 잘 아는 내용들이었지만 그렇게 영화로 보고 또 현대화를 시켜놓은 게 참 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6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때는 600년이 되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데 600년이 걸린 건지 몇십 년이 걸린 건지 모르고 그 큰 방주를 어떻게 그 몇 식구가 만들었을까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거기 보면 노아가 여러 사람들에게 탄치렉을 줬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탄치렉터들이 와서 서로 싸우고 더 많은 작업을 하려고 그런 습관스러운 내용이 영화에 잠깐 나오는데 어쨌든 혼자서가 아니라 남자가 넷밖에 없고 여자가 부인하고 며느리들인데 그 다 합해서 8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반죽을 지을 수 있었을까 참 그런 질문이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그때 진짜 두발 라인도 뭐 철을 다루고 동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아,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있었겠구나. 잘 저도 링크를 못했었는데 막 정리가 되는 내용, 교육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3시간 이상을 보냈는데 한 밤 정도 본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부분만 가서 봤는데 여러분 방학 때니까 꼭 한번 가서 보세요. 한 8시간 잡으시고 점심 뷔페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양식인데 나가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뭐 비싸도 먹어보자 그랬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컷 육신의 양식 실컷 드실 수 있으니까 드시고 영의 양식을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안 가려고 그럴 테니까 안 가르쳐 드리고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이 다시 나와서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의 5000년 전이 될 것 같은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노아가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시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오죠. 여덟 식구만 들어갔는데 얼마나 좌절했을까. 노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지극히 힘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죠. 노아는 그러한 모든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동물들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작게는 교회, 사실은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죠. 이런 지역교회가 아니라 교회 또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컨셉이 등장을 하죠. 그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문밖에 없는데 뭐 사진 찍어봐야 뒤에 나무만 보여서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냥 문 써놨으면 찍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문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하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 뒷문으로 갈 수도 없고 마초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에 피를 발랐습니까? 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또는 양 위의 문이라.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가 참목자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로 간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방주를 지었고 그 문으로 모든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당했던 모든 조롱과 비난과 따돌림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체험들을 미리 5000년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외롭더라도 추수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또 영화가 2편이 나오는 게 재밌어요. 가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편은 다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을 통해서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3의 양식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힘듭니다. 현대 세계에서 세상에서 그 노아와 같이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7명의 식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아내와 세 아들과 또 세 며느리가 계속 노아를 인컬리지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은 수가 있지만 우리의 가족과 교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전하면서 이 사명을 잡는다고 싶어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이제 우리는 그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제가 사실 이 설교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하다가 떠나는 두 가정이 있었고 땡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든지 이 세 가지 양식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밥은 걱정이 없을 겁니다. 너무 많이는 드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적당히 드시기도 하고요. 벨트 사이드에서 부드러워지면 몰라요. 그러나 말씀, 생명의 양식은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 생활, 충실히 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대로 다른 일들을 섬기는 것이 또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번째 양식, 지금까지 몰랐던 이 양식을 잘 섭취해서 또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